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샌델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나누셨나요? 믿음의 시련과 고난에도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며 사셨나요?
네. 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저의 신앙을 더욱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 주 동안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과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행하시는 구원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봄양쌤이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냐 짐승이나 물러나고 초대상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살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3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벨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하나님이 아비벌 이날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빵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3장 5절을, 유리쌤이 13장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무슨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나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3장 8절을, 보명쌤이 13장 9절과 10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기한이 이르면 무교절을 지키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무교절뿐만 아니라 성경 속 절기에 대해 배우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3장 11절과 12절을, 유리쌤이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대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대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나요?
가축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여호와께서 돌리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생축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3장 14절을, 제가 13장 15절을, 보명쌤이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장래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축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후손들이 살아있는 그 생명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을 때의 은혜를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태생의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초태생의 수컷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장자들이 다 대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유리쌤이 1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나안 땅과 가깝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으며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행하기 좋은 해변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과 싸움을 해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고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아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3장 1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피 흘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무엇을 취하여 나올까요?
네,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네. 모세가 400년 가까이 된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자기 유골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가도록 부탁하면서 단단히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창세기 50장 25절을 읽어주실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취하여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출애굽이 요셉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1절을 보명쌤이 1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유리쌤이 14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론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홍해 앞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 막다른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명쌤이 14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세요.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론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어떻게 행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기들의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착취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제가 14장 11절을, 유리쌤이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와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정예 부대가 가까이 쫓아오자 어떻게 행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왜 자기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냐며 원망해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불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봉양쌤이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킬까요?
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북조선에서 남조선을 나올 때 그 가정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몰랐었고,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 존재를 몰랐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 나쁜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걸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더 느끼고 또한 그 느낌을 가지고 좀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리쌤은요?
네, 저도 범양쌤과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넘어오는 도중에 좀 위기에 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넘겨야 될지 막막했던 순간이 지금 되돌려 본다면 정말 진땀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길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북조선의 그 척박한 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함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믿음으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배워주시며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이 시간이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베드로파나 바울파나 아볼로파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표현 중에서 육신에 속해 있다 라는 말은 굉장히 질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군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을 짓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면 이것의 반대 모습이 믿는 자들이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야만 하는 자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군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그 분열을 수습하려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하듯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한 신앙의 방향과 저 사람이 생각한 신앙의 방향이 다를 때는 교회의 지도자가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인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사도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내 주장이나 내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목사님의 방향성에 함께 맞춰가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한 후에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영적 진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 성전과 성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빛처럼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 성소와 성전을 만들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회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고 역대하 7장에서도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역대하 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형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항상 마음을 두시는 곳이 성전의 특징이자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성전이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한다라고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인간은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 죽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절망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영원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자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성전이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라고 여김받는 이유는 그 건물의 웅장함이나 기물들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곧 존귀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졌던 겁니다. 우상들의 신전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름답다라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거나 특별한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이게끔 착각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존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요즘 인본주의적 사상에서는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다고 주장하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코 특별하지 못합니다.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면 사라지고 잊혀지고 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아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존재 가치가 결코 특별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믿음의 동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과 성전이 완성됐을 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과 역대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가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영광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 무언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한 행위와 업적을 일궈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빛으로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기본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그래서 결과가 선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것도 귀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미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서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은 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노예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변화에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네요. 노예의 삶을 사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 인해 이방 사람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통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서로 분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지도자의 권면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북조선에서 생물 시간에요. 그런 걸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 그 인간만 어떤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대로 한다면 인간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주신 특별한 그런 재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네, 똑같이 그냥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인간으로서 참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 제가 북한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연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흙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러면 그 원숭이의 시작은? 그 생물체가 만들어진 그 원점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였지? 이런 생각과 의문을 이제 가졌었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람한테 주신 그 정체성 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내 안에서 생각이 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의문이고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라고 저는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떠올라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내 삶을 이제 주관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저를 위한 것이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Touch.